부분이 좀
시편 119편 24절입니다. 시편 119편 24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뉴질랜드 5달러짜리 지폐에 있는 인물 사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와, 대단하네요. 에드먼드 힐러리 갱입니다. 1953년 5월 29일 날 지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 8,848m를 최초로 등정에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 에드먼드 힐러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네팔 사람 셰르파인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입니다. 등반이 성공한 후에 에드먼드 힐러리가 이런 말을 남겨요. 텐징 노르가이가 없었다면 나는 에베레스트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셰르파라는 단어를 알아요. 등산을 도와주는 사람. 그런데 히말라야 고산 지역의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 셰르파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셰르파 그러면은 등반가의 짐을 날라다 주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단순한 짐뿐이 아닙니다. 등반의 전문적인 준비, 다시 말해서 등정 루트를 선정한다든지 필요한 모든 것을 세세하게 깨뜨고 있는 사람이에요. 산악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했습니다. 여기 주의 증거들은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주의 말씀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들은 내 즐거움인데 왜냐하면 이것들이 나의 충고자들, 어드바이스들이기 때문에 내 삶을 안전하게 가이드해 주는, 코멘터해 주는 카운슬러 셰르파이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Good News Translation에는 Your instructions give me pleasure. They are my advisors. 주의 증거들이 내게 기쁨을 안겨줍니다. 그것들이 나의 충고자들입니다. My advisors. 그렇습니다. 직선 거리 8,848m. 그러니까 한 9km 정도 되잖아요. 직선 거리도 평지 걷는 거 9km 정도면 쉽지 않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험악한 산악지역이고 눈보라가 있어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등반 엄청난 도전이죠. 우리가 걷는 일상의 삶 가운데 20살만 이렇게 딱 지나가면은 아 이게 평지를 걷는 게 아니구나. 아픔이 있구나. 실망이 있구나. 장물과 도전이 있구나. 등반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지를 걷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에는, 5, 6살 때에는 평지를 걸어요. 왜? 다 챙겨주니까. 다 보호해주니까. 다 공급해주니까. 아, 근데 10살, 12살, 15살, 20살 때면, 아, 이거 장난 아니네. 산악 등반 코스이고, 그래서 전문 산악인 셰르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직장에 가면은 덜덜 볶는 사장이 있을 수도 있고, 좀처럼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성적인 유혹이 인터넷이나 어디서나 있을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한 유혹,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밀하게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작은 두려움입니다.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우울 감정이 있어요.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우울 감정이 있어요. 반항하는 자녀와의 대화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배우자와 갈등하는 것, 조화와 질서가 있는 그런 결혼 관계, 오클랜드 이 인구 가운데 조화롭고 어떤 질서가 있는 관계 가운데 대화가 정말 잘 통하고 편한, 아 정말 좋다. 이렇게 하는 결혼 관계가 얼마나 될까요? 1% 될까요? 아닙니다. 1%는 못 발견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여요. 저 부부는 괜찮아 보인다. 아니에요. 들어가 보세요. 대화가 안 통하는 부부 관계 얼마나 많은지. 여기 더 힘든 경우는 결혼 관계로 말미암아서 생성된 관계 사람들, 소위 말해서 C월드.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동생.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가장 행복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자 목사님이 힌트를 주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대답이 없자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입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은요, 평지 걷는 게 아닙니다. 장애물과 도전에 있는 산악 등반이 오히려 맞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형을 내가 알지 못하는 위험과 도전이 도사리고 있는 이 지형을 등반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가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주의 증거들은,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내 전문가로서의 조언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They are my advisors. 주의 말씀은 나의 조언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상담력, my counselors,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바로 앞절 23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23절 잠시 한번 볼까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렸나이다. 시편 119편을 누가 지었는지는 공통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로 생각하는 후보자는 다윗입니다. 이 저자를 다윗이라고 가정해서 이 논의를 잠시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렸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는 어드바이스들, 많은 고관이 있었습니다. 측근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은 나쁜 왕이었어요. 그 나쁜 왕을 둘러싼 그 측근들, 그 고관들이 왕에게 어떤 조언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왕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미움과 적대감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첨하는 입술로 다윗을 없애지 않으면 왕의 지위가 이태롭습니다. 왕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여러분. 그 아첨꾼들 가운데는 아마도 에돔 사람 도액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저자를 다윗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사울 왕이 권력에 아첨하는 조언자들이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비방하고 그래서 적대감을 부추길 때, 그런 소리를 듣고 있을 때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이 컨텍스트죠. 주의 종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은 그러한 정황에서도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왕은 이러한 측근들로 말미암아서 이런 부정적이고 적대감을 일으키는 말을 듣고 있겠지만 나는 그때도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엎드렸나이다. 왜냐하면 24절 보십시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자신의 판단을 인생이라는 그 등반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유일한 근거로 삼아요. 세 가지입니다. 지, 경, 판.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력. 지, 경, 판. 제가 지금 지어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력을 인생 항해에 있어서 유일한 근거로 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그것을 자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다가 고집까지 더해지면 정말 난감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은 언젠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잠언 26장 28절에 이런 약속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등반 전문가도, 산을 많이 오른 사람도 에베레스트 같은 산을 오를 때에는 이런 험준한 산을 등반할 때는 결코 혼자 안 간단 말이에요. 500m 이런 산을 혼자서 주말에 계획해서 갔다 오고 또 다음 어떤 산 이렇게 계획했던 사람도 8,848m 정도의 험악한 산을 등반할 때는 셰르파와 함께 동행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특별히 다가와서 펼쳐질 이 마지막 세대의 삶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누군가의 지속적인 충고가 우리 귀에 들려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나 아까 말씀드린 지경판,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력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셰르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 가운데 나는 누구로부터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증거들이 주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훨씬 더 많이 받아라 그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도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고 유튜브라고 하는 이 매체는요 중립적이에요.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시청하는 우리 자신이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 내가 선택하면 어떤 사람은 한 신문만 한 20, 30년 구독해요. 그 20, 30년간 한 신문을 구독한 그 사람의 정치 노선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팩트가 주어지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밝혀져도 이것을 합리화해요. 왜? 그 신문의 사실이 그것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걔네가 바뀌지 않습니다. 고집이 드러나는 거죠. 누구를 만나 어떤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움과 경각심이 느껴지는 한 인물이 있어요. 유다 왕 요아스입니다. 잠시 이 인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람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희한하게 어떤 슬픔 같은 게 이렇게 머물다가 그 다음으로 이어져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얼마요? 7세라. 7세. 7 아시죠? 7.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베엘세 사람이더라. 이 정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유다 왕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왕의 일족 전체를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여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때 요아스는 한 살이었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한 살 된 그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삽니다. 왕자예요. 6년 동안 숨어 양육받습니다. 그리고 7세가 되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7살 난 어린 아이를 왕으로 세웁니다. 뭘 알겠습니까? 뭔가 코치를 해야 되겠죠. 누가 코치할까요? 대제사장 여호야다. 2절 보십시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몇십 년 동안 7살, 17살, 27살, 37살 이렇게 쭉 몇십 년 동안 정말 좋은 왕으로 커갑니다. 누구의 조언으로 누가 셰르파가 되어서 대제사장 여호야다. 몇십 년 동안 그의 거룩한 조언에 따라서 의로운 통치를 합니다. 훌륭한 셰르파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납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30년 이상이 지납니다. 40년 통치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큰 비극이 발생합니다. 왜? 그의 멘토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충고해 줄 사람이 없어져요. 의로운 길을 코치해 줄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 생애 가운데. 그래서 심지어 이런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이 죽은 여호야다의 아들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은 구약에 몇 명이 등장을 하는데 스가랴 서의 스가랴는 아닙니다. 죽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예요. 어느 날 주 주의 영이 이 아들에게 임합니다. 멘토였던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의 백성들의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의로운 통치를 지속했는데 17절, 18절 잠시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 유다 방백들이 누굴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그가 죽기를 바라고 왕에게 조언하기를, 그래서 측근이 되기를 원했던, 근데 그 대상이 죽어서 여호야다가 아합 가문의 영향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왕의 조언자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요아스의 의로운 통치가 극심하게 변질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주의 영이 임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 백성이 주님으로부터 등 돌리기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20절입니다. 타락한 백성 앞에 서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호소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에 귀 기울이기만 했어도요. 그런데 요아스는 어떻게 처신했을까? 6년간 그 어린 게 뭐 안다고 숨어 지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지냈겠습니까? 7살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왕으로서 이렇게 승승장구합니다. 거룩한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악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둘러싸였을 때 스가랴의 주의 영이 임해서 전한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누구를,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들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왕 요아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떻게 이 정도까지 될 수 있는가? 거룩한 조언이 그 삶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능한 쉐르파 제사장 여호야다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사고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출발을 했지만 의인을 죽여서 피를 흘리기까지 하는 이 죄악 어떻게 발생했는가? 여호야다의 죽음입니다. 거룩한 조언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함부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새 암송 구조를 추가해 놓고 처음으로 이제 그 암송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하면서 그때 사용했던 음악 때문인지 이 구절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요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그때 고백 중에 주님의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설교 가운데 정말 많이 사용했거든요. 암송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몇 번 되뇌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막 제 감정을 주님께서 사로잡듯이 막 다가왔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 삶의 지휘자가 되려고, 내 삶의 목자가 되려고, 너희 전부가 되려고. 이것이 다가오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신뢰하라는 이런 감정이 느껴지면서 이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의뢰하면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것이 없구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책임져 주시려고. 지금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 삼으신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탁월한 지혜로 내게 충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책임은 그 주의 증거에 귀 기울이면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지혜와 그 주님의 인도만 잘 따르면 되겠구나. 나는 내 하나님이 되려고 책임져 주기 위해서, 지혜해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삶의 비극적인 결말에 이른다는 것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하죠. 주 예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를 사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찬양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다른 삶이라는 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사셨습니다. 소유하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놓고 여전히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의견에 따라서 내 삶을 경영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도 다 하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이것은 정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영어로 Lord Jesus Christ, Lord, 주 예수, 주인 예수. 마태복음 7장 22, 23절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언제일까요? 그날에. 심판하는 날입니다. 창조주 하느님 앞에 사람이 서게 되었을 때 그날입니다. 미래적인 때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첫 번째는 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들 모두는 사역자들입니다.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는 축출 사역, 많은 권능,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세 번째는 이들 모두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주님 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주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님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단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사용했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 이름을 사용했지만, 그러나 정작 주인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서 어떤 말을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의견을 말할 때 그 전혀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역자로 사용되었던 그들이 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언이 들어맞고 귀신이 나가고 많은 권능들이 나타나는 것에 몰입한 나머지 이 모든 과정에 그의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생각이나 의견에는 무관심했던 것이죠. 영화 범죄도시에 보면 강력반 괴물 행사 마동석이 등장하는데요. 이 범죄자가 취조에 협조를 하지 않을 때 빈실의 방이라는 극약 처방을 씁니다. 일단 CCTV가 녹화를 못하도록 이렇게 커튼을 딱 가리고요. 범죄자 머리에 오토바이 헬멧을 씌웁니다. 그리고 애 머리만한 주먹으로 그 헬멧은 그 범죄자를 갖다 내리쳐요. 그 안에 진동 그 울리고 정신 없어가지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진실의 방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보혈로 값주고 산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맡겨진 삶이에요. 위탁된 삶이에요.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 계세요. 주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내 뜻대로 주관적인 삶을 살 때 진실의 방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인 너가 왜 내 의견이나 생각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냐. 진실의 방으로 잠시 들어와. 이렇게 하세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제대로 주님의 주님 되심이 정립될 때까지 내 인생이 진행될 것이 잠시 스탑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 일어납니다. 이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내가 산 것이 되었는데 산바 되어서 그분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내가 지속적으로 내 고집하면서 내 방식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진실의 방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때까지 잘 살아오던 것이 보류가 됩니다. 아니면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진실의 눈을 뜨게 되죠. 시편 23편 제가 몇 년 전에 강의하면서 좋은 목자가 어떤 특성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유능한 세르파의 특징과 동일해요. 미리 대비하고 미리 계획하고 지형을 파악하고 근면성실하고 비상처치에 능하다. 날씨 패턴이나 계절 변화, 이동 경로, 지형에 대한 지식, 언제 어떻게 야생동물이 출몰하고 어디에 시내와 샘이 있는지 그것을 유능한 목자는 다 파고하고 있습니다. 셰르파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목자가 되시고 셰르파 되셔서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정통하게 계세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2년 전에 왼쪽 눈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양쪽 눈이. 늘 눈이 신경 쓰여져요. 불편함을 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허리가 아픕니다. 아니면 뭐 이게 아픕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을 기도해 드립니다. 눈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면은 희한하게 절실해져요. 제가. 아니 그렇더라고요. 눈 때문에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되면은 간절해져요. 아, 저 얼마나 불편할까. 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저 얼마나 삶에 있어서 막 이렇게 엉망이 될까 하는 그게 막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구절 하나는 꼭 그 자체로는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자꾸 묵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지금 지칭합니다. 목자이시고 셰르파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5절은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 아니오. 왜요?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심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이것을 십몇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님께서 공감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처음 구절을 읽게 되었을 때는 몇십 년 전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적 권능을 가진 그 퀄리티를 가진 어떤 다른 존재이잖아요. 내가 유혹받는 죄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그분이 이해하신다고? 내가 지금 불편해하는 사소한 이 것에 대해서 신발 안에 들어가 있는 모래와 같은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주님께서 아신다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기는 읽는데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신다는 거죠. 충분히 철저하게 공감하신다는 거죠.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똑같이 정말 내가 있는 이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분께서 정말 이것을 아신단 말인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마 임신하면서 그 진통 과정을 거치면서 출산하는 그 산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들어서 알기 때문에요. 제 아내가 그 분만실에 들어갔을 때 밖에서 들리는 그 소리로만 알기 때문에 나는 그걸 몰라요. 그 고통을. 본인만 알겠죠. 저는 담낭이 없습니다. 쓸개가 없는 사람인데. 담낭 제거 수술을 하기 전에 담석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한 2년 정도 고생을 했죠. 그래서 이게 간헐적으로 안에 그 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되면은 막 이 가슴 이 부분에서 특히 밤 한 10시나 잠자기 전에 이게 고통이 와요. 그럼 한 3시간 정도 어떤 때는 10시에 시작해서 1시에 이 막 고통이 이어지기도 하는데 엄청 괴로워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몇 달 동안 없어요. 뭐 괜찮나 보다. 음식 주의하면서 이렇게. 저는 위쪽에 이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담석 이상이었어요. 저는 담석 그 아파하면 알죠. 아, 그 정도겠구나 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저 여러분은 히브리서 4장 15절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참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우리 주님께서 공감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기분이십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분 앞에 가서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그 고통을, 나의 절박함을 그분께서 아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저와 여러분은 정교하고 방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건축 설계 도면 있잖아요. 보잉 747 같은 경우에는 승객이 400명 이상 탑승할 수 있는데, 보잉 747 400 시리즈 같은 그 설계 도면 엄청나게 규모가 큰데 부품이 600만 개가 들어간다라고 해요. 보잉 747 시리즈가 처음 개발됐을 때 엔지니어링 그 설계 도면 자체, 이렇게 설계 도면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몇 장이 소요됐을까? 7만 5천 장. 비행기 하나 만드는데 설계 도면이요. 7만 5천 장이 설계 도면이 사용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진 비행기이지만 12년 정도 지나면은 노후 비행기가 된대요. 12년 정도 지나면. 그런데 20년 정도 가동시키다가 사고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설계 도면에 7만 5천 장 들어가고 부품이 600만 개. 아니 그것이 12년 쓰면은 노후 비행기가 된다고요? 교체를 고려하는? 제가 여러분의 그 창조물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훨씬 방대하고 거대해요. 저 여러분은 12년 정도 쓰다가 노후하고 교체하고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 물건, 사물의 창조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동반자로 설계됐다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 Children of God이라고 부릅니다. 이 창조물에 대해서, 구조물에 대해서, 나라는 이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계 도면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설계 도면이 없을까? 하나님의 의견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 정교하고 방대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의견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물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 제가 가끔 꺼내 주장하는 말씀 암송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외우라고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냥 소개만 드립니다.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이요. 이는 문맥적으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주장합니다. 저에게는 너무 좋은, 강력하게 힘이 되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너희에 대해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기를, 뒤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셰르파예요. 보이지 않는 조언자예요. 충고자예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나야 됩니까?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오기를 너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만남, 내가 내리는 선택, 내가 품은 욕망,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 미래에 대한 준비, 지금 걷는 길, 의견과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해 주십시오. 충고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구절이 시편 119편 24절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24시간 내내 기억하고 있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손님이 찾아오지 않아서 적자를 보고 있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적자를 면하고 일어설 수 있을까? 보통의 경우에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메뉴를 개발해요. 그때는 영국 출신 그 셰프 고든 램지 같은 사람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망해가는 식당 방문하면은 몇 가지 코치를 통해서 회생시키거든요. 그 프로그램 보면 재밌어요. 그 사람이 가서 이것 없애라, 이거 주종모로 택해라 하고 코치만 해줘요. 그리고 가게가 살아나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관점이 맞습니까? 어떤 사람과 이견이 생겼어요. 충돌이 생겼습니다. 내가 80% 맞아요. 저 사람 20% 정도 맞고. 그래서 내가 합리화시키고 내 자신이 없다고 여기면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발전시키고 나가고 내게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가 안 돼요. 이 마음 주님 옳습니까? 이 관점 내가 계속 유지할까요? 주님의 생각과 의견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읽어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의 조명 가운데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은 내 충고자이기 때문에, 쉐르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이 과정 가운데 크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